스가랴 12번 메시지 격려의 예언 네 번째. 스가랴서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긴밀하게 연관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여섯 장은 그분이 바사 제국에 연관되심을 계시하고 나중 여섯 장은 그분이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연관되심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예언들의 중심은 거절당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는 메시아로 계시되십니다.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묘사되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겸손하고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묘사되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는 권능과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세 가지 문제, 아마겟돈의 큰 전쟁, 이 집의 구원, 천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을 다룹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격려의 예언을 고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는 12장 1절에 게시된 사람의 영의 의미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며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 역사 및 정치에 긴밀히 연관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구약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를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 되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천 년 동안 해를 거듭하여 세계의 정세를 주관하심으로 인간 족속 전체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분을 관심할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분은 수신기를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을 역량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놀라우시지만 만일 우리에게 영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영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단체에서도 사람의 영의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고 부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접촉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 족속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 서로 다른 색깔들을 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소경이라 합시다. 색깔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칙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실재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적인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데 사용하는 합당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영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중대한 것들, 동등하게 중요한 것들, 하늘, 땅, 우리의 영을 만드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중대하고도 중요합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중심이요 둘레이신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주는 책인데 이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에 친밀하게 연관되십니다. 아무도 이분을 알지 못하며 오직 자신에게 영이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이 책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물론 먼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여 스가랴서에서 계시되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 영을 사용한다면 깊은 속에서 우리를 만지는 살아있는 어떤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12장 1절과 같은 구절, 즉 우리 안에 있는 수신기인 사람의 영을 온전히 주의하라고 분부하는 구절이 있는 이유인데 이는 우리가 스가랴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에 있어서 복합적이십니다. 그분은 아주 많은 항목들이시므로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더욱이 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역사와 정치와 정부들에게 아주 긴밀히 연관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읽고 연구한 후에 자신을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성한 분배하심입니다. 이 분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스가랴는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접촉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있는 예언을 고찰하게 합시다.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와 이스라엘 집의 구원에서와 천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예언.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 12장과 14장은 우리에게 아마겟돈 큰 전쟁에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많은 방면을 보여줍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일 것입니다. 그것은 오는 대환난 끝에 현시대를 종결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땅에 있는 인간 정부를 끝낼 것입니다. 대환난 끝에 있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3년 반 동안의 대환난 끝에 일어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의해 선동되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 선동되는 전쟁일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치러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에 의해 선동되겠지만 사탄에 의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치러질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대항하는 전쟁일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그의 추종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는 그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탄은 그의 군대를 위해 사람들을 얻으려고 간계를 부려왔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그분의 군대가 되도록 예비하기 위해 역사해 오셨습니다. 결국 아마겟돈 큰 전쟁에는 두 군대, 즉 땅에 속한 사탄의 군대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직접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자들을 직접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이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한 면으로 그것은 마귀적인 전쟁이겠지만 다른 면으로는 신성한 전쟁일 것입니다. 이 신성한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적 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무기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밟으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이 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밟으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할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일 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으실 포도들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군대와 아주 많은 악한 자들을 함께 끌어들여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열국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모으신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그 국제전에 참여하는 열국 역시 하나님이 모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 절반은 포로가 되고 나머지는 그 성에서 끊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로 여전히 그분의 선민의 절반을 보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 사면에 포위한 민족들에게 혼축해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그 사면에 포위한 민족들, 즉 적그리스도의 군대 및 그와 함께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혼취케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들을 쳐서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뿐 아니라 사탄과 그의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 신성한 방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혼축해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 기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든 자들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마겟돈 전쟁 기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모든 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가 서 있을 때 썩으며 그들의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실 때 그들이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입니다. 더욱이 사면에 있는 모든 열국에 부가 모아져 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들의 진에 있는 모든 육체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힘이 되시며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실 때 그들은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들을 살을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실 때 그들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멸하기를 힘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심. 스가랴 14장 3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이신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적 그리스도 안에 치현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열국과 싸우러 나가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의 섬.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산의 골짜기로 도망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산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음. 그날에는 빛이 없고 황명한 것들, 해와 달과 별들이 떠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아시는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고 그분의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실 것임을 시사합니다.